이제 우리는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 창세기 11장은 데라의 죽음으로 그 족보가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셈의 족보를 이야기해 주면서 27절에 가서는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해 주고 이 데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태어났고 그리고 데라의 죽음으로 이 창세기 11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데라의 죽음으로 창세기 11장이 끝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새로운 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아브라함의 중요성은 12장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을 대해서만 하나님이 상대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그 족보를 공부하고 그들의 역사를 알아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믿음의 길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를 보면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도무지 사람들 중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너무 적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역사해 주시기 전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자기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그를 구원의 모범자로 세우셔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마치 한 사람의 모델처럼 모범자로서 이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와 같은 순종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생의 완전한 모범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개인의 삶을 살펴보면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여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과 길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기도 하는 그와 같은 연약함과 죄악이 아브라함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씨로 올 그의 후손인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이 이러하였구나.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을 한마디로 그것을 마치 부적처럼 그렇게 외치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오셨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전 인류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그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 참된 구원의 길을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그 이전에 있는 사람들도 에녹도 노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는 사실 이 그들의 삶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한 뚜렷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는 어떻게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너무나 선명한 교훈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계시하신 하나님은 그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약속으로 주시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인류의 일반 역사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에 이르기 전에 인류의 역사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 창세기의 소론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그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들을 적용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다시 상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의 소론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유일성입니다. 모세가 이 글을 기록할 당시에 그 세대에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모세에게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존재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 항상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분명히 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그들은 자신의 삶에 필요한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과 사회 속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상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인간의 이성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만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면 분별할 수 있는 거짓된 것들을 우리의 삶의 우상으로 두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가득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과학이 사람들의 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창세기는 그런 생각들이 다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눈에 보는 이 모든 세상 그리고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유일성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의 필요의 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다른 어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그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인생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 진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자신의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되는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다고 해서 인간들이 하도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창조로부터 이 계명은 인간의 본성 안에 새겨져 있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때까지 사람들이 그것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앞에 다른 우상을 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서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생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해설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앞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다른 신을 두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을 그 앞에 두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어떤 신들은 섬기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는 우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 앞에 같이 서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과 같이 두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그 앞에 두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란히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적으로 어둡고 죽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옆에 다른 신을 같이 두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자기의 우상도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분은 오직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가장 제일 되는 본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또 율법을 따라서 매주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우상들도 그들의 삶의 은밀한 곳에 그 산 골짜기에 자기의 골방에 우상을 두고 그것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우상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마음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다 쫓겨나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선포함으로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함으로써 창조 세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인간의 참된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배역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된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는 창조된 세계 안에서도 에덴 동산 속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리고 불만족도 없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기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충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그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박탈당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묘하게 하나님 몰래 은밀하게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입이 마르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은밀한 욕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의 말씀들은 인간이 이렇게 스스로 교만하고 높아져서 행하는 모든 어리석은 도전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비웃고 그가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림같이 인간의 이런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첫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있으므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담이, 우리의 조상 아담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좋은 것을 빼앗겼고,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관영한 삶을 살 때에 그들이 홍수로 심판을 받았고, 노아의 아들들,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구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교만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기회를 무시하고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자인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교훈은 인간이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단지 진화된 생물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따라 창조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슴과 소와 개와 대화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비록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련하게도 우리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 가운데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물질의 많은 것이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고서 그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그분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 아담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겸손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신실함을 증명했더라면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고 그의 모든 후손들도 그 복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은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고 그의 범죄는 타락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모든 복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정말 존귀한 자였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 존귀한 위치를 깨닫지 못함으로 그는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불행한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인간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을 닮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은 아담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온 세상을 관리하고 돌보게 하신 놀라운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지 무거운 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온 세상을 돌볼 책임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특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 그 복음은 단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천국에 대한 약속을 가진 자로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온 세상을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나는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자신을 위해서 살면 된다라고 인식하는 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명을 갖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복음조차도 뭔가 결함이 있는 부족한 잘못된 복음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죽어 있는 자들을 보면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고자 하는 심령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온 세상의 죄악들과 타락한 문화와 문명을 볼 때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룩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힌 그런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그의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타락의 결과 죄 아래 태어나서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고 죄가 우리의 모든 특권과 책임을 빼앗아가고 있는 이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그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낙원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의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심판 가운데 심판 아래에 있는 온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의 서론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먼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구원자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의 삶에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가죽옷을 찢어 입히셨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번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방법을 인간이 비록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자기 죄 가운데서 죽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번제를 통하여서 생각하게 하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의 언약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서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와 같은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지만 대부분의 인류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 구원의 길을 보고 알았으며 아벨과 셋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길을 싫어하였고 믿지 아니하므로 그는 죄의 종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녹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 노아와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인류는 자기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을 거절하고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는 아담 이후로 살았던 모든 인류는 단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고 단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구원의 은혜를 걸어갔던 그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거역하였던 불신앙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의 상태는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한 진리를 계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가운데 분노하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부당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욕망을 죄악이라고 정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올무와 같이 느껴집니다.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은 항상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며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없는 인생, 그것이 좋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이 독립적이며 주권적이며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놀랍게도 본능적으로 인간의 이 본성의 부패와 타락의 결과들을 슬퍼합니다.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자신이 수고해서 이 세상에서 얻는 것 속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많은 것을 이룩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부족함과 그리고 죄로 인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인식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을 들을 때마다 아 그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고 나에게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참된 진리가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의 마음은 위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진리의 길이라고 그의 내면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자기의 영혼의 안식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자기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자비로운 것인지 그는 그 구원의 복음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약속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은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벨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진정한 복된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 용서함과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아벨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모든 인류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거룩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이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